안녕하세요. SFR 재테크 이야기 16번째입니다. 오늘 특별히 전성규 소장님께서 출연해 주셨고요. 아, 자리가 자리인 만큼 보조진행자님도 오셨지만 박호식 사무장님께서 패널로서 참가해 주셨고요. 멀리 마포에서 앨리스님까지 오셨습니다. 각자 소개를 하기 전에 우선 전성규 소장님이 출연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그 진행자들 인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성규 소장입니다. 어제 그 포럼 강의하면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 오늘 얼굴을 안 보고 이렇게 목소리만으로 인사를 하게 되니까, 기분이 참 묘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출연해주신 여기 그 여성분들도 그렇고, 또 남성 우리 그 박호지 사무장님 그 미남 미녀들이 참 많아요. 여기 안 오신 분들 참 많이 서운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주로 그 임대와 관련된 그 조세 문제를 아마 궁금해 하신 분들이 요즘 이슈가 많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절세 팁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조진행자님부터.
아, 네. 보조진행자 황지이고요.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무장님.
네, 저는 그 박호식 사무장이라 그러고요. 현재는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대출이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 대출이 경매 낙찰 받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받아가지고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으셨잖아요. 지갑 놓고 오셔서.
네.
예,
네,
오늘 알겠습니다. 날도 3월 날씨지 않게 저 추웠는데 들어오시는 모습이 그 안경이 그냥 아주 드라이 아이스에 떨어있는.
백줄에 땀이 흐르고.
예, 예. 그리고 오늘 앨리스님은 용감한 여성이에요. 어제 호빵님을 통해서 뒷선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아주 당당히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실명은 공개 안 하실 것 같은데 아이디가 앨리스님이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만 좀 잠깐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미인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호식 사무장님.
네네.
그 법률 사무를 하시면서 대출까지도 하고 계신데,
네.
그 요즘에 그 작년부터 많이 질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실태가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소장님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대출 실태인가요?
아, 대출하면서 요즘 임대 사업자에 대한 것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겪으신 거 우선 뭐 저희들이 뭐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현재 네.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임대 사업자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부과되는 세금 부분 내가 임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혹시 이제 내가 뭐 세금 폭탄을 맞는 게 아닌가라는 게 뭐 기본적인 이제 바탕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출 진행하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걸 뭐 부동산을 사고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질문들 아니면은 지금 그냥 순수하게 임대 사업자 만들었을 경우 뭐 모든 이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임대 사업을 통해 가지고 노후에 이제 뭐 나이 들고 정년 퇴직하시고 특별하게 할 거 없다 그러면 임대를 해서 월세 소득이나 받고 살자라고 생각하셔서 저도 저희 부모님들 이제 월세로 좀 만들어 줄까 싶어 가지고 준비도 해 보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해서 부담도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월세가 꾸준히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월세가 또 말을 또 속을 또 많이 새기고 또 건물이 또 깨끗하면 좋은데 깨끗한 물건 잡다 보면 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뭐 허름한 물건 잡아서 우리 신이사님처럼 깨끗하게 뭐 수리를 해놔두면 뭐 돈 1,500만 원 날라간다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허름하면 저예요.
돈도 없는 상황에서 준비를 하자 그러니 아무래도 뭐 부담도 되고 그리고 뭐 정년 퇴직하셨던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 세금은 또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지를 궁금해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네. 사실은 임대 사업하면서 월세라는 것이 큰 소득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 우리 박 사무장이 얘기한 내용이 일반 서민들한테는 공통적인 얘기인데 또 오늘 그 보조 그 MC로 나와 계신 그 분이 하시는 일도 그런 서민들한테 주택이나 상가들을 많이 분양하는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수분양자들도 요즘은 그런 소형 상가나 소형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게 자기가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임대를 줘서 월세를 받아보겠다는 목적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노후에 워낙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사정이 보장되는 복지 정책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외국처럼 평생 일하고 은퇴를 하면 국가가 보장을 해줘서 편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본인의 능력으로 뭐 100살까지 산다고 지금 요새 그러잖아요. 저는 70이 목표입니다만은 70도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웬만한 분들 100살을 다 지금 넘기고 있다. 100세 시대다. 그러면 능력이 돼 100살까지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거지. 새끼 밥만 먹는다고 사람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수익 때문에 임대 수익을 봅니다. 그러는데 요즘 와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떠드는 것이 집이 됐든 상가가 됐든 세를 받으면 세금으로 다 뜯어간다더라. 이러니 그동안에는 그냥 월세 뭐 다가구단 뭐 오피스텔이다 원룸이다 조금씩 받아서 그래도 생활비 썼는데 이거를 세금 없이 지금 썼는데 세금 뜯어가면 과연 얼마를 뜯어갈 거며.
네.
그게 우선은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가 받는 월세에서 그나마 지금 뭐 요즘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소액 임대사업자는 세금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 하고 각종 언론 매체가 떠드는데 과연 나는 안 내도 되는 사람인지 네. 또 내야 되려면 얼마를 내야 되는 사람인지 네. 그랬을 때 세무서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합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월세 보통 이제 그 평균적으로 금액이라는 게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예.
상가나 뭐 아니면은 보통 이제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가 있지만 제일 먼저 이제 뭐 상가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뭐 월세 준다면은 뭐 시세가 한 뭐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상가라 그런다 그러면 보통 월세 뭐 보증금을 한 1억에 한 200 정도를 받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상가 임대나 뭐 주택 임대랑 다를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가 임대차일 경우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라에다가 세금이 뭐 낸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뜯긴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집 사는데 뭐 국가가 보태준 게 있습니까? 상가 사가지고 세입자 뭐 드리는데 공실 뭐
그렇죠.
아니 구청에서 뭐 공실이 있다해서 누가 채워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공실.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세를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을 가져가는 건데
네.
물론 조세라는 것은 뭐 당연히 국민으로서 내야 될 그 납세 의무는 있죠. 다만 그게 과중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역대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같은 때 봐도 조세 문제 때문에 정권이 뒤집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혁명이라는 걸 놓고 보면은 세계적으로 다 세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즉 살기 어려워지면 비는 게 없죠. 예. 그래서 지금 박 사무장이 질문한 것 중에 우선 우리가 임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우선 크게 세법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상가를 세주는 분하고 주택을 세주는 분하고는 정부의 정책이나 세법 제도가 상당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네.
우선 그래서 이 지금 팟캐스트를 듣는 분 중에 내가 상가를 세를 많이 주고 있다. 또 주택을 세를 주고 있다. 이런 분들은 우선 그것부터 확실히 구분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이 상가에 대한 임대인데 상가에 대한 임대는 일절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임대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사람들이 사는 국민들이 사는 주거정책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조세의 혜택이 있습니다. 즉 주택을 매매한다든지 주택을 세를 준다든지 하는 것하고 상가를 매매한다든지 상가를 세를 주는 것하고는 조세 부담이 상가 쪽이 훨씬 크고요. 주택 쪽은 훨씬 작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가는 어떻게 과세하느냐? 네네. 세법적으로 복잡하게 뭐 생각하실 것 없이 네. 월세 받는 것을 자기의 순수한 소득으로 보아서 세금을 때리는데 1년 동안 받은 월세의 6에서 38%의 세율로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1년에 내가 상가를 세를 주고 월세를 약 2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 그러면 15% 정도를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다 오픈이 돼서 연간 내가 2천만 원 정도를 월세를 받았다면 15%니까 약 300 정도니까 큰 부담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자, 임대라는 것은 집주인이 세주기에서 그 사무실에서 그 건물에서 지키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낮에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어디 가서 호빵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수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놈의 임대를 주어서 2천만 원 벌었다고 하면 다른 수입과 합쳐져 가지고 세율 15%가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아픈 거예요. 예. 즉 임대는 좀 분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내가 연봉이 한 5천 된다? 그런데 원래 임대를 안 줬었는데 월세를 2천 받았다? 그러면 월세만 따지면 15%였었는데 5천만 원 근로소득, 월급 받는 것 때문에 15%가 24%로 같이 뜹니다. 그러면 임대만 가지고 가면 15% 300 내면 될 뿐이 24%가 돼버리면은 갑자기 얼마가 돼요? 약 400 몇십만 원 돈 되겠죠. 자, 세금을 300 내다가 100 몇십만 원 더 내라고 하면 무지하게 아픈 거거든요. 처음부터 400 내라고 했으면 안 아파.
2천에다가 400을.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떠죠? 숨기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상가는 숨길 수가 없네. 세입자가 사업자 되는 걸 다 하잖아요.
신고하죠.
집주인한테 나 월세 준다고. 그래서 상가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있는 그대로 근로소득자 원천징수 가끔씩 내듯이 다 내는 거고요. 최고로 38%까지 내는데 위험한 거는 다른 소득이 있는 분은 더 낸다.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는데 상가를 그러면 세금 내는 걸 줄이시는 방법이 있느냐?
네.
있죠.
있죠.
첫째, 세입자를 안 들이면 돼요. 월세 안 받으면 됩니다.
그거 죽을 것 같은데.
확실한 방법.
일단은 월세를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은 세금은 안 나와요. 월세, 월세입니다. 자, 그러면 전세 보증금은 어떠냐? 사실 전세 보증금은 잠시 받아놨다가 나갈 때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1억이든 10억이든 그게 소득이 되는 건 아니고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놨다고 간점은 이자가 약 4% 정도 붙을 거예요. 연리가. 네. 그거를 소득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세를 주되 월세를 받지 말고 전세를 많이 받아라. 물론 전세를 많이 받으면 그 돈 갖다 어디다 쓸 거냐. 그 돈을 나름대로 잘 굴려서 월세 이상의 수익을 낸다면 방금 얘기한 임대소득세는 사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택전세는 아예 과세가 없어요, 지금은.
네.
근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투자를 목적이 아니라 이제 노후보장으로 해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세무적으로 접근하면 전세 받으세요. 그러면 세금 없습니다. 이러지만, 네. 아니, 전세금 받아서 내가 딴 데 벌 데 없으니까 지금 월세 받으려고 이거 산 건데, 뭐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 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월세 받죠. 네. 그냥 월세 받으면 안 내는 거, 월세 받는 거를 과세 당국인 세무서가 모르면 좋죠.
아.
가장 좋은 거는 원천적으로.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월세 받는 거를 세무서가 모르게 하려면 세입자가 신고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상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자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요즘 장사하시는 사람 카드 다 받아야 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예전에는 카드가 나오기 전에는 현금 장사기 때문에 네. 사실 사업자 안 내고도 살짝 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구장은 지금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업자도 안 내니까 집주인한테도 월세를 줘도 세무서에 신고가 안 되니까 집주인도 덕이 났었죠. 그 정도로.
네.
근데 지금은 지금은 100%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가 같은 경우 세를 줄 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되고 또 월세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도 괜히 다운해졌을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 수입은 100% 오픈을 하시고 합법적인 절세는 비용을 많이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 특성이 어디 가서 돈을 자기가 내더라도 잘 영수증 안 받아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쪼잔하게 본다고.
예, 네, 맞아요.
그런데 임대 같은 거 하시는 분은 악착같이 받고, 악착같이 긁어 모으고, 하다못해 열쇠 하나 고쳐도 잘 받고 해서 나중에 세무사 갖다 주시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세주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절세 팁은, 합법적으로 다 신고하시고, 영수증을 악착같이 많이 받아서 비용 공제를 하셔라. 예.
네.
예, 이상입니다.
좀 약간 제가 아는 부분을
네,
말씀드리면 월세가 되게 셌었어요. 예. 제가 그 전에 알던 부동산이 그러면 건물주가 편법으로 만약에 월세가 230이에요.
예.
그러면은 계산서를 따로 끊는 거죠.
그렇죠.
관리비를 엄청나게 한 80, 90 정도로 끊고 월세를 100 얼마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예.
저는 그때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그걸 보고 계산을 하다가.
그러면 월세 부분만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가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집주인들이 많이 뒤통수를 맞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다고 요즘은,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제 많이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하면은 상가 같은 경우는 그 다운해서 월세를 하진 않습니다. 그게 왜 얼마나 큰 오늘 이 저기 듣는 분 중에는 임대업자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냐면 세입자한테 당신이 나한테 주는 월세를 다 신고하면 내가 세금이 너무 크니 뭐 다른 혜택을 줄 테니 다른 뭐를 줄 테니 그거를 줄여서 하자 이래놨다가 1년이나 2년 지난 다음에 이 세입자가 세무서 가서 일러 바치면 이 임대업자는 그거 다 고스란히 당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러면 세입자가 나가서 일러 바쳐서 임대업자 세금 많이 내면 자기가 턱 들 거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당신 이렇게 했지 않냐 하면은 건물주인이 어떻게 나온다?
나가라.
나가라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나갈 때 그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건물주인이 내쫓을
때 거의 그러더라고요.
장사 잘 되는데
나가라고
그 영업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건물주인이 권리금. 당신 나가라. 내가 여기가 쓸란다 이러거든. 그러면은 차이 좋았던 사이에도 임차인이 이제 그때 그럼 너 몇 년 동안 이렇게 한 거 있지 않냐. 나 이거 세무서 가서 일러난다. 그러면 건물주인이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상의를 하죠. 그러면 전문가가 뭐라고 하겠어요? 세입자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아.
세입자가 해 달라는 대로 하세요.
괜찮네요.
왜? 이 부분의 문제는 그러면 건물주인은 그래도 그때 세입자도 같이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 그러면 나만 죽냐? 걔도 죽을 거 아니냐? 그 친구는 전혀 안 죽습니다. 오히려 월세를 조금 신고한 것이 나중에 사실관계가 드러나서 더 많이 낸 게 입증되면 세입자는 세금 낸 거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건 몰랐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나는 거는 임대업자만 큰일 나니까 세입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조용히 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를 준다면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관리비 보통 이제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80만 원은 관리비로 하고 그리고 20만 원에 대해서 월세로 잡는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요. 보통 그때 부동산이었으니까 월세가 230이었나 300 얼마나 그랬는데 거의 한 3분의 1을 월세로 잡고 3분의 1을 관리비로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세금 부분에서는 지금 세금 추징되는 건 월세에 대한 부분만 추징이 되고 관리비는 이제 관리 사무실이 별도로 있을 테니까 별도로 사업되니까 세금 부분 같이 안 잡히니까 세금 비율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지금 나온 사례도 사실은 좀 그 비전문적인 그 자기들이 처리한 건데 관리비도 수입해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관리비도 소득신고는 하긴 해야 되죠. 그러나 그 관리비의 명목은 그 돈을 받아서 주인이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관리비를 10을 받았다. 비용으로 10이 가졌다. 0이다. 네. 가져간 거 없다. 이런 논리 때문에 관리비의 비중을 높이고 월세는 받으면 다 내 거. 이렇게 되니까 월세는 비중을 줄이고 관리비를 높인 거지만 소득세를 계산하는 시점은 관리비 플러스 월세 받은 거 총액 100에서 네. 실지 나간 비용 봤더니 관리비보다 적게 나갔더라. 네. 그럼 나머지는 수입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들끼리 떠들 때 얘기지 실제 그거는 실익 보는 것도 없어요. 다만 관리비라고 받아서 관리비를 다 비용으로 썼다고 하려면 입증할 만한 증거서를 내놓아야죠. 실제로는 자기 계좌에 들어가면서 비용 썼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만하게 하는 건 아니고 핵심은 네. 그런 그 월세든 관리비든 세입자와 임대인끼리 주고받은 계약서와 거래 금액이 자기가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줄여놓으면은 결국 나중에 몇 배로 손해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은 다 100% 맞춰서 오픈하시고 차라리 그렇게까지 할 바에는 예를 들어서 집을 100만 원 가지고 어디 상가 한 구택이 고쳤다? 200만 원 고쳤다고 하세요.
팁이네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팁이네요. 경비를 많이 해라.
이렇게 경비 많이 주는 데 가서 일하고 싶어요.
경비를 많이 줄여야 되겠네. 그리고 소장님, 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예.
그 무슨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상가에 대한 부분인지 주택에 대한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월세, 그러니까 세금 부과 부분이 월세, 그러니까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제 그 1억이라 그러면 1억의 간주 임대료를 해서 2.9%에 10%.
예.
그리고 월세에 대해서는 이제 월세 그 받은 금액. 예. 만약에 뭐 200만 원이라 그러면은 그 240만 원에, 그러니까 200만 원씩이면은 2,400이 10%니까 240만 원이 되겠죠?
네.
그 부분이 세금 부과가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가가치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붙여 박사원장이 물어보는 거는 상가입니다.
네.
근데 이 주택은 면세기 때문에 방금 같은 문제는 전혀 안 생겨요.
네.
자, 세입장에서는 내가 월세를 100만 원씩 내는데 집주인이 10만 원 더 달라고 그래요. 네. 그럼 왜 10만 원 더 달라고? 세무서 갖다 내려고. 그걸 부가가치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세입자는 100만 원도 아파 죽겠는데 10만 원 더 달래. 그러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뭐라 하면 나 이거 내 돈 아니다. 세무서 갖다 내는 돈이다. 이게 부가가치세. 이거는 과세 물건이라고 해서 상가 임대할 때 그렇게 하는. 그래서 연간 2,400이다. 그럼 240을 더 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돈은 집주인도 안 가져가고 세입자도 그거는 더만 내는 거예요. 더 내기만 하는 거죠. 즉 월세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사업자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사업자가 되는 사람들만 하는 거고 간이사업자는 해당이 없고요. 네. 또 하나는 원칙은 세입자가 내가 100만 원은 월세를 내고 10만 원은 부가세를 냈으면 이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야. 네. 그러면 자기도 부가세 신고를 하거든요. 네. 네. 그 월세로 그 세금 10만 원 낸 것을 공제를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네. 쉽게 없어요. 얘기해서 네. 집주인한테 10만 원 줬고 네. 세무서에서 1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일반 사업자만 간이 사업자는 해당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규모가 좀 큰 임대업자와 규모가 좀 큰 그 장사하시는 임차인이 있으면 부가세가 그렇게 오고 가고 세법대로 얘기하면은 집주인은 받아서 세무서 내고 세무서는 그 돈을 세입자한테 준다 하니까 똔똔 맞아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지금 그 간이 사업자하고 일반 사업자의 전향되는 시점이라든지 그 금액이 따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그거는 뭐 연간 업종별로 다 금액이 조금씩 틀려서 지각을 다 외우고 있지는 않고요. 예. 규모가 좀 큰 사람은 일반, 작은 사람은 간이 이러면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업종별로 틀리다는 게 제조업을 하는 사람과 호떡 장사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호떡 장사 하루에 100개씩 팔아. 그럼 이건 일반이지. 근데 제조업자가 공장을 하나 만드는 제품이 1억짜리야. 하나 만들어서 1년에 하나 팔았어. 그럼 이거는 조그만 거지. 그러니까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 금액은 각각 정해져 있어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이제 전세보증금 얘기 잠깐 나왔는데 박 사무장이 얘기한 것도 예를 들어 보증금을 1억을 넣었더니 뭐 2.4% 계산해서 거기에 또 10%로 더 내더라.
네.
이것도 상가만 적용되는 거예요. 상가.
상가에 대해서만.
그 왜냐하면 1억을 보증금 받았으면 이 은행에 넣어놨더니 이자가 2.4% 나왔다. 네. 그건 자기 소득 맞아요.
네네.
보증금 세입자 받아서.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세금 계산하면 좋은데 10% 또 내라고 그래. 이게 부가가치세죠. 아까 월세와 똑같지.
근데 소장님 그 오피스텔도 보통 저희가 분양을 해보면 예.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게 해가지고 부가세 한금을 받게 하잖아요. 신축 같은 경우는요.
예.
제가 또 입주장 섰던 그 실장 부동산 실장 이럴 때 보면 이 오피스텔 임차 맞출 때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사람들은 대부분 부가세를 더 이제 그렇게 임대인들이 자기네가 임대사업자를 내놓고 한 바람에 세입자한테도 그거를 받아야 된 입장인 거잖아요.
그 부분 질문 참 잘하셨어요. 예. 그게 지금 많이 그거 지가 이제 강의 중이라든지 또 네이버 칼럼 같은 데도 사실 많이 쓴 부분인데 상당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요거를 좀 요약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네.
자 일단 오피스텔은 지으면은 건축법상 이거는 아까 얘기한 상가입니다.
네.
업무 시설이에요.
오피스텔.
맞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업무 시설로 다 허가가 난 거예요.
회생은 그렇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에 관련된 거는 면세.
네.
주택이 아닌 건 과세. 해서 부가세 붙어 다닌다 하겠죠.
네.
그래서 오피스텔을 처음에 지으면 부가세가 붙은 물건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사람도 부가세를 다 주고 시행을 해야
네.
되고 분양을 하는 사람도 다 부가세를 해야 되고 이거를 분양 받는 사람도 부가가치세를 다 주고 사야 돼요.
네.
그런데 지을 때부터 시행사가 홍보하는 건 주거용 오피스텔이야.
네.
이거를 받으셔서 상가로 세를 주는 게 아니라 주택으로 원룸으로 세를 주어서 월세를 받아서 네. 하기 좋은 지역에 지은 거니 이거를 분양받으세요. 분양사들이 막 그렇게 꼬십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상가냐 주택이냐를 판정을 거기부터 하고 들어가야 돼요. 즉 주택이라고 간주하면 부가가치세가 없어야지.
주거용. 예.
그런데 국가에서 볼 때는 이걸 다 지어서 실지 상가로 쓸지 주택으로 쓸지는 세입자가 들어와 봐야
그렇죠.
하는
그때 거예요. 가서 하는 거죠. 항상.
아,
그런데 분양사들은 분양 대행사들은 주택으로 이거를 세를 주면은 엄청 잘 나갑니다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죠.
네.
그런데 아직 주택으로 세준 적 한 번도 없거든.
지금까지는.
네. 준공해봐야 하는.
말만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자, 오피스텔이 5억짜리입니다. 건물분만 따졌더니 3억이에요.
네.
그러면 건물분 3억에 대한 부가세 10% 3천이 지금 붙어 있어요.
네.
즉, 5억 3천이냐, 5억이냐.
그렇죠. 네. 선택을 해야죠.
사람이 들어오고 살 때까지는 5억 3천이에요. 주거용으로 쓸 때까지는 5억 3천이야.
그럼 전입만 시켜도 되는 건가요, 그게?
자, 그러니까
아니요.
사람이 들어가 살 때까지 5억 3천이야. 말만 집이 주거용으로 산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시행사도 부가세 다 꼬박꼬박 내고 받고 분양 수분양자도 5억 3천을 주고 사야 돼. 일단은. 그런데 분양업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주택으로 쓸 거니까 3천만 원은 당신 환급받게 해줄게. 즉 아. 이거는 5억 원짜리지 5억 3천이 아니다. 그런데 3천만 원 우리가 부가세를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돌려드릴 테니
네.
다시 돌려드릴 테니 5억 원에 받은 걸로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녀라. 그러면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면 된다.
그럼 사업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거죠.
사업자 등록을 사업자 등록을 내면 사업자 등록을 내면 3천만 원을 돌려줄 거다. 그러면은 한다 그러죠. 그럼 그 사업자가 모르네요. 일반 사업자이고 상가 임대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네.
아.
주택 임대 사업자로 내면은 안 돌려줘요.
네.
그러니까 돌려주게 하려면 상가 오피스텔 업무용 임대 사업자면서. 그러면 세무서는 아직 지어져서 안 들어갔으니까 건축법상 상가니까 그렇게 되죠.
네.
그러면 3천만 원 돌려받습니다.
네.
자, 좋아요. 집 다 지어서 자기 이름으로 넘어왔어요.
네.
딱 사람이 들어갔는데 주거용으로 세입자가 들어갔네.
아.
네.
그럼 주택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3천만 원 돌려받은 거 다시 토해내야 돼요.
아, 그렇네. 저희 어머니도 지금.
그러니까 사기를 누가 쳤다? 그거를 아니죠.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해야죠.
그렇죠. 하고 네. 들어가야죠.
그러면 사기가 아니죠.
네.
현재는 당신이 이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3천만 원 환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세를 줄 때 주거용으로 세를 주면 다시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용으로 상가로 세를 주고 그 사람들한테 부가세를 꼬박꼬박 받아서 세무서에 내세요.
네.
즉 나라는 손해보는 장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3천만 원 돌려달라고 하면은 돌려는 주는데 돌려주는 전제 조건이 나중에 네가 장사하는 사람을 세를 주고 그 사람한테 부가세를 월세 받을 때 꼬박꼬박 받아서 다시 다 돼.
네.
이 조건으로 주는 거야.
부가세까지도.
그런데 주거용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부가세 내놓으세요. 그럼 그 사람이 멍치죠.
네.
부가세 대상이 아니니. 그리고 못 주겠다.
사업자도 없고.
못 주겠다. 그러면 3천만 원 돌려받은 거 다시 토해내기 싫으면 그 사람이 꼬박꼬박 주부가세 붙여서 따로 대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자, 오피스텔 분양받을 때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부가세액이 끊으면은 어떻게 한다? 나는 주거용으로 세를 줄 거니 못 주겠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양 대행사에서 분양 안 합니다. 그럽니다. 왜? 깎아줄 수가 없네. 없어요. 왜?
아, 네.
그 사람한테 깎아주면 분양대행사나 시행사가 3천만 원을 대신 다 내야 돼요.
아, 네. 말씀.
그래서 분양가가 네. 낮아지는 게 있어서 안 되고,
네.
나중에 주택 임대사업자를 하려면 그건 5억짜리가 아니라 5억 3천에 분양받아서,
네. 취득세 면제받고.
그냥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취득세 면제받고,
아.
주거용으로 세 주고,
네.
월세 받을 때 부가세 달라고 하지
네.
말고,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냥 처음부터 주택 임대 사업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다가 오피스텔 지금 분양하고 있는 제가 입주 장사를 했었던 곳은 거의 다 오피스텔과 도생을 섞어 지어요. 그 이유가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한테도 팔기도 편하고 이런저런 요건 때문에 그런데 보통의 우리 서울 시내 오피스텔은 6평, 7평대로 해가지고 네. 1억에서 1억 뭐 많게는 7천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신축에 한해서 어차피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신다면은 뭐 일정 부분 200, 300 정도로 이제 돈을 받는 거고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낸다면은 그때는 취득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이나 그 돈이나예요. 그러니까 좋으신 걸로 선택하라는 거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게 다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5억짜리 이렇게 아파트급의 그런 오피스텔은 사실 이제 강남 이쪽에서나 볼 수 있고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정말
그런데
네,
그런데 그거는 네. 이제 분양하는 분의 얘기고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틀린 얘기인 게
아.
자 지금 네. 얘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취등록세 감면을 받으니 그 돈이나 아니면 일반과세사업자로 해서 부가세를 그거 하는 거나 삐까삐까 얘기지만 네. 사실은 주택임대사업자는 필수요건이 아니고요. 수분양자의 선택조예요.
그렇죠.
네.
하고 싶으면 안 하면 안 해요.
네.
하면은 5년 동안 못 팔아.
그렇죠.
나 같으면 주택임대 취등록세 내더라도 안 해. 자, 그것을 10년, 5년의 임대 목적으로 사시는 분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이게 3, 4년 지나면 집값이 오르겠다, 임대 시장이 뜨겠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투자로 들어오는 분은 임대 사업 등록을 하면 큰일 나죠.
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해서 취득세 감면받고 조건 못 지키면 벌금 플러스 징역까지 보낸다고 그랬거든. 지금은 징역 안 보내지만 시사하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공갈 협박을 하는데 누가 치사했으래도 그걸 필수 요건이 아닌데 안 할 수 있다는 거지.
안 하신 분들 많아요, 선수들은.
하든지 네. 말거니 맞아요. 줄이고 드리고 똑같다. 이거는
네,
말장난이고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들을 때는
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일반과세사업자도 안 하고
맞아요.
그냥 달라는 거 주고 내라는 거 내고 그냥 세주는 게 제일 속 편할 것.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시다가
선수분들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래요. 네.
상황에 따라 네.
근데 지시가 뭐 찔리는가 봐.
뭐가요?
그런 건 없죠.
그다음에 한 마디 더 팁으로 얘기하면
세금까지
세금 문제는 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임대가 되었든 일반과세가 되었든 사람이 세를 드릴 때 겉으로 포장은 일반과세 뭐 상가로 했는데 사람이 세를 산다 주거용이다. 그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건 무조건 주거로 세사는 면세사업자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를 가지고 있는데 1층에
네.
유치원 같은 걸로 애들을 쓴다. 그러면 주택이지만 그거는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즉 용처에 따라 바뀌는 거지 건물 용도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현황상.
예,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또.
말없이 계셨는데.
네.
앨리스님 그냥 옆에서 감명 받아드셨는지 계속 고개만 끄덕이시는데 손들어 하겠잖아요 제가.
네.
사전 각본 없이 막 진행해요 저희들. 네. 그러니까
아,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정식으로 질문하세요. 네.
강의를 들었었는데 역시나.
예.
네.
가까이 앉아서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명불허전이요?
네 정말 레전드급이네요. 네. 네. 강의.
궁금한 거 말씀하시면.
아 궁금한 거요?
그냥 좋아요?
그러면 지금 아마 이제 갑자기 질문하시라는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임대니까 상가는 이 정도 됐고요.
아, 예, 예. 예,
디테일은 특히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그 저희 황재희 씨가 질문하는 부분이 아주 좋은 질문 중에 하나였고요. 박호직 사무장 질문은 사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많은 그 재택 가시는 분들이
느껴보면 그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그 수분양 받으면서 임대용으로 쓸 때에 이 조세 문제 때문에 부가세 문제 때문에 데미지를 많이 입는데 일단 그거를 황재희 씨가 질문한 것이 아주 그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예 앨리스
예 앨리스
네.
앨리스는 예. 어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야.
이상한 나라. 여기가 이상한 나라고 앨리스.
이상한 나라로 가시기에는 좀 떡대가 있으신데.
네. 네.
조그만 애가라던데. 주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순수한 우리 주택을 가지고 한번 논해보면 네. 상가와는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첫째, 주택은 부가세 문제는 전혀 거론할 거 없어요.
네.
예, 주택은 크든 작든 세를 받으면서 부가세 아까 상가처럼 뭐 세입자한테 10%를 더 받니 덜 받니 이건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즉 세무서에 월세 받는 게 신고가 안 돼요.
네.
그게 대전제니까 지금까지 주택을 세를 주고 받는 주택 임대업자는 세무서에 내가 세를 얼마 받는다고 신고도 안 했고 세금도 안 해도 세무서도 그냥 넘어갔었다는 거죠.
아.
지금까지는요?
예. 그러니까, 상가를 사서 세주는 상가 임대업자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네. 나만 뜯긴
내 이웃집에 네. 누가 친한 놈이 있는데, 이 친한 김 사장은 네. 집만 한 10채 세주고, 월세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
네.
근데 나는 상가 조그만 거 몇 채 세주면서 세금도 무적이 많이 내.
네.
저녁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 김 사장은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세금을 내냐?
아.
자기는 속 터져 죽게 내고 싶어 내나? 그러니까 상가를 세줬던 사람들이 이게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번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네.
아 그것도 말도 튀지만 세수도 가득 적으니까
네.
주택을 세받았던 그동안 이 사람들도 세금 좀 걷자 해서 만드는 제도가 아, 월세 소득 신고 제도라고 해서요.
네.
세입자들이 사업자는 안 내지만
네.
자기가 주인한테 내는 월세를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네.
12개월 월세 중에 한 달치를 돌려줍니다.
와. 연말 정도
네, 일종의. 근데 돌려주는데 아무나 다 돌려줄 수는 없고
그쵸.
그 돈을 세무서에 세금을 냈던 사람 걸 돌려줘야 돼요.
네.
그러려니까 월급쟁이들만 해당이 돼요.
그렇죠. 4대 보험 때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들이 네. 월세를 살다가 내가 집주인한테 근로소득자는 사업자 등록할 의무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전에는 혜택이 없으면 세무서 근처에 갈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월세 사는 것을 세무서에 가서 코딱 일러받치면 한 달치 빼준다니까.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집주인하고 또 트러블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집주인한테 얘기할 것 뭐 있어. 지가 혼자 가서 하면 되는데. 집주인 허락받고 안 하게 돼 있어요 제도가.
네, 동의 없이.
예를 들어서 집주인 허락받고 하면 다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집주인이 너 나가 그러지.
그럼 진실은 집주인한테 허락받고 할 수가 있어요?
월급쟁이 아닌 사람만 세드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국세청이 국가가 그렇게 뭐 머리가 없나요? 그러니까 그거 신고하는 시스템이 집주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집주인한테 돈 보낸 통장사본.
네.
계약서 자기 한번 가지고 있죠?
네.
계약서하고 돈 보낸 통장 사본은 세무서에 가라고 하면 무서워하니까 회사 격리부서에 내라고 그래. 뭐 연말 정산할 때.
보통 그 월세 계약서 네. 쓸 때도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서조항.
전혀 신고 안 하기로 한다.
아무 뭐 필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제도가 2011년도 즉 4년 전에 도입됐는데 처음에 도입될 때는 정부가 뭐 월급도 얼마 이하받는 사람 소외. 네. 또 하나는 결혼한 사람만. 네. 처녀총각은 안 되고 즉 부양가족 있는 자 이렇게 명시했어요. 네. 그러니까 부양가족 있는 자는 처녀총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 결혼한 사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찍다 보니까 이게 별로 신고가 안 들어와.
실익이 없었겠네요.
처음에는 또 확정신고도 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은 다 풀어져 가지고. 네. 장가를 갔던 안 갔던 시집을 못 갔던 안 갔던 아기가 있던 없던 나이가 50이든 10살이든 월급쟁이면 다 돼. 두 번째
그래도 지신.
확정신고를 했던 안 했던 그것도 필요 없어. 네. 그다음에 전입신고를 했던 안 했던 이런 조건 다 필요 없어.
전입신고까지도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풀어졌냐면 예전에는 월세 계약을 남편이 했어요. 그런데 네. 이 집의 경제력은 다 마누라가 가지고 있네. 그래서 통장을 마누라 통장에 나갔네. 이게 안 맞으면 안 해줬어요. 아, 지금은 상의하면. 세대주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세대원 이름으로 돈이 지급됐다. 이것도 해줘. 네. 즉 전제조건 하나도 없고 거기다 풀어서 알파로 올해 개정되는 거는 네. 집주인이 이거 가지고 시비 걸으면 일러라.
어머.
그러면 집주인을 못 살게 하겠다. 이런 규정까지 지금 일부 제가 조금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고급스럽게 표현해서 들어가 있어요. 즉 황재 씨가 지금 물어본 대로 집주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여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네. 오히려 하라고 해야 돼. 괜히 자기 때문에 안 했다가 잘못되면 자기까지 큰일 나. 그런 정도로 투명하게 됐고 요즘 젊은이들이 집주인이 아니죠. 하지 말라고 안 합니까 솔직히. 지 한 달 월급을
준다는데.
아 지신 요즘 젊은이.
그래서 요즘 그런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노출이 거의 지금은 100% 된다고 보셔야 돼요. 즉, 네. 이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옛날처럼 내 세입자가 월세 내는 거를 세무서가 모르니까 안 내도 돼. 이러던 시대는 지났고, 다만, 옛날에 안 냈던 것 같이 소급에서 과세는 안 합니다.
지금부터.
그것까지는 뭐, 잘못하면 민란이 일어나지, 혁명이 일어나지.
난리 나겠죠. 네,
두 집 건 한 집이 다 새 세입, 저희 집주인인데, 그래서, 지나간 거 5년치 다 과세는 안 하니까 그건 염려 마시고요. 네, 지금 이유분은 월세를 받는 거는 신고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상가와는 달리 전세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은 과세 안 합니다.
네. 네.
네, 3년까지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네. 3년 이후부터는 상가처럼 세금은 때린다고는 해요.
아, 2018년부터요?
네, 그런데 2018년부터. 그것도 그때 가봐야 합니다.
하긴 맞아. 네.
그때 가서 대통령 바뀌고 법 바뀌고 없는 거 되는 거니까.
대선이고. 예. 예.
그거는 그때 우리 생각하고 네. 일단 주택은 전세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세금 없다. 그러나
주택 상관없이.
예예예. 예, 예. 그러나 사실은 법으로는 소형 주택만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서민들은 원룸, 투룸, 네. 다가구 단독, 네. 다세대 이거 다 소형 주택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10개, 20개, 100개를 세해주면서 전세로만 다 받는다면 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할 의무도 없고
네. 네.
예, 세무서에 세금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가와 같이 절세 전략을 전세로 바꾸면은 일단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박 사무장 말처럼 월세 받아 먹고 살라고나 찬 건데 자 그럼 월세로 가야겠죠.
네.
그런데 근로소득자가 들어오면 꼼짝없이 나오니까 세금 내죠.
네.
근로소득자 세주지 마세요. 예. 근로소득자 세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 세 안 주면은 잘못하면 떼입니다.
그러네요. 안정적 수입이 없으니까.
근데 근로소득자로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사업자들은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일이 돼가지고 누가 뭐 친척이라도 뭐 사업자 하나 만들어줘.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도 가지게 됐어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를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월세하고?
개인이 이제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업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근로소득도 하고 있으니까.
예, 합산이죠.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건 월세하고는 좀 틀린 얘기인데, 자기가 회사를 다녀서 월급을 받는데, 밤에 내가 뭘 또를 해요. 돈을 더 벌어야 돼.
투자를 한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술집 웨이터를 해서 번다. 근데 술집 웨이터도 사업자다 이거든요, 요즘은. 왜냐하면 웨이터가 가져가는 것은 그 술집과 매출과 상관없어요.
아, 개인
그거를
소득이구나.
술집에서 더 오퍼면 하기 때문에 아, 개인 사업자 내에서 가져가요. 즉,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들도 사업자가 다 있다고요.
네.
그 봉사료를 다. 그 술집이 그 매출을 더 얹으면은 까이게 네. 안 되니까. 즉,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소득이 생겼다. 당연히 두 개 합쳐서 신고를 해야죠. 그리고 월세액을 받는 사람이냐 주는 사람이냐인데
네.
월세를 받는 사람 같으면 임대소득 또 합쳐지겠지.
아.
그쵸, 뭘 물어본지 모르겠네.
제가 여쭤본 거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뭔 얘기인가 모르겠어.
제가 여쭤본 거는, 보통 월급쟁이라고만 그러잖아요. 근데 월급쟁이 요건이 딱 직장만, 근로자만 딱 해야 되는.
아, 사람. 아까 얘기한 거는 사업자도 있다면 그게 세입자다.
예.
그
예.
사람도 한 달째 공제가 되느냐.
예.
당연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세입자의 조건은 근로소득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네.
근로소득만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네, 네, 네.
근로소득자, 즉,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다른 소득이 있든 없든 다 된다는 얘기예요.
아, 네. 그러면 그 세를.
괜히 안 해도 될 얘기 있잖아.
네, 그...
쓸데없이 술집 얘기를 했잖아.
좋은 정보예요.
모르는 정보를 알게 돼서 웨이터 가시겠어요?
아니, 여기 아가씨들이 그런 정보를 알아서 어디다 쇼. 그런 정보 알아가지고 가서 일해서 돈 벌라고. 참나. 또.
그... 에비스님 아까부터 계속 들으셔.
네.
아니, 아니 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연 2천만 원 이하 월세 소득이면
예.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그때 그러셨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예,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할 게 그 부분 같아요.
네.
상가는 기존에 이제 세법 체계에서 아까 쭉 얘기를 해드렸고 전세든 월세든 다 내야 되고 또 속일 수도 없고 그거는 누락을라고 하다가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
네.
상가는 원리 원칙대로 해라.
네.
다만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비용 부분을 철저히 챙겨라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전세 팁이고 주택은 일단은 전세로 가게 되면은 상가처럼 간주임대료 계산도 아예 안 낸다.
네.
그러니까 전세는 전혀 부담 없다. 자 이제 그러면 축소되는 게 월세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세주고 있는 게 다 월급쟁이들의 원룸인데 역세권 원룸을 내가 10개 가지고 있는데 다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여기를 월세로 산다 이거죠.
네.
자, 세무서에 이제 신고가 다 된 거예요.
네.
신고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이 언제 됐냐면, 2011년도에 이런 월세 소득 제도가 들으면서, 원래 월세는 예전에도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자 안 내죠. 신고 안 되죠. 하니까 네. 묵시적으로 덮어놨던 거였죠. 이게 이제 오픈이 되니까, 갑자기 이게 이제 서민들한테 상당히 무게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네.
박근혜 정부가 작년에 일단 중지하라. 일단 세금을 때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일단 주택월세가 지금까지 법은 있었지만 거의 사문화된 법이었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원래 의도는
네.
세입자들의 각근세 세입자들을 한 달째 돌려주는 의도는 집주인한테 세금을 뜯으려고 만든 게 아니고 세입자들이 영세하고 젊은
네.
층들이
네.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만들었던 제도인데
아.
이게 갑자기 왜곡돼가지고 집주인들의 조세 부담으로 번지니까
네.
정부에서 일단은 작년에 중지를 시켰어요.
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국회 입법활동을 통해서 작년 연말에
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온 최종 결론이 지금 앨리스 씨가 물어보신 것처럼 전 1년에 걸쳐서 월세를 2천만 원 이하를 받는 분은
네.
세금 때리지 마라. 2천만 원을 초과해서 받는 사람은
네.
그래도 네. 고액 주택 임대소득자니까 그거는 상가처럼 세금을 과세하고
네.
2천만 원 이하의 월세를 받는 분들은 아예 지금은 세금을 과세하지 말고
네.
사업자 등록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16년까지만 유예한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모든 국민한테 적용되는 건데
네.
아, 똑같이 월세 받는데 누구는 2천 안 된다고 한 푼도 안 걷고
네.
누구는 2천 넘었다고 덤태기를 세우고
네.
그러면 2천 넘게 얻는 사람이 또 그러잖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3년간 봐주는 걸로 돼 있어요.
아.
현재. 그러나 3년 지난 후에 그때
또
봅시다.
모르는 거죠.
미리 걱정하지 말고요.
네.
일단 3년 지난 후에 그때 이 법이 계속 갈지 안 될지 모르니까 나중
네.
얘기는 그때 혹시 3년 전에 또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면 신경 쓸 일 없잖아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네.
3년 이후는 일단 무시하시고 현재의 네. 세법 측에는 2천만 원 이하는 세금을 안 낸다는 게 사업자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네.
아, 그럼 임대 놓으시는 분들은 지금 뭐 2천만 원만 안 넘어가면 뭐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임대를 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만
네.
2천만 원을 안 넘도록 하는 게 본인의 요령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15채 돼가지고 월세가
네.
한 3천 들어와요.
네.
네.
그럼 내잖아요.
네.
그럼 1천만 원 월세 받는 부분은 전세로 돌려놓으시면 돼. 뭐 바꾸는. 그래서 2000의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거냐 했더니,
네.
대한민국에서 부부가 은퇴를 하고 연간 2천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으면 네. 아, 먹고 살 수는 있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것을 일명 생계형 임대소득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계형. 실제 그런 여친지 모르겠어. 저희가 은퇴하고 2천만 원을 연간 받아서 우리 마누라하고 살 수 있다 없다는 살아봐야 할 것 같아.
글쎄 아직 안 살아봤어.
근데 만약에 2,10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에 대한 것만 세금을 내는 거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2천만 원 이하가 될 때는 네. 전액 비과세고 2천만 원, 2,001원이 되면 2,001원을 다 과세하는 거예요.
전체 올.
초과 부분을 과세하는 제도가 아니라
아, 전 초과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천만 원이라는 것은 영세한 사람이냐 많이 받는 사람이냐 갈르는 기준가액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래서
대박.
그러면 3년이 지나고도 3년이 지나면 2천만 원 이하도 2천만 원 초과세도 똑같이 할 거냐? 네. 그거는 아니다. 아. 과세는 하되 네. 그때 가서 과자를 계속 쪄 먹으면 안 됩니다. 아, 그때 네. 가서 보좌를 계속 쳐먹으면 안 돼요. 지금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그때 가서 누가 바꿀 수도 있으니까 네. 3년 이후가 되면은 2천만 원 이하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법 규정을 다 만들어놨어요 이미. 아. 그래서 이거는 안 바뀔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 반영.
자 어떻게 하냐면 네.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네. 일단 분리과세. 아. 아까 상가 네. 내가 무섭다고 한 게 뭐였어요? 상가 임대 15%였는데 네. 다른 월급쟁이 소득이 생기면 갑자기 24%도 합산됐어요. 네. 주택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2천만 원 이하의 월세 소득자는 네. 다른 사업 소득이나 월급 받는 게 많아도 합치지 않고 그것만 과세를 하고 네. 세율도 단일화 해가지고 네, 네. 아주 작게 네. 그래서 1년에 뭐 한 뭐 4,50만 원만 내면 되도록 이렇게 아. 제도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소액 임대사업자는 3년 이후에도 걱정할 건 없습니다. 아, 그렇다. 아, 네. 그러나 여기에서 빠진 게 하나 있어. 보험료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있어요.
그러네요.
보험료를 합칠 거냐 말 거냐는 이 부분 말이 없어요, 지금. 아, 네. 제가 보기에는 보험료는 합칠 것 같아요. 즉, 2천만 원 소득 생겼다고 보험료 때린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2천만 원으로 사 먹고 사기도 빠듯 텐데 보험료 뜯기고 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즉, 이 제도의 맹점은 2천만 원으로 제도를 정한 분들이 살아보라 하세요, 좀.
아, 제발 좀.
2천만 원으로 살아봤더니 그러네요. 이게 생계형이 아니더라. 그렇게 네. 판단이 되신다면 정책 위반자분들께서 최소한도 1천만 원 정도는 올려주시기를 좀 이번 기회에 네, 부탁드립니다.
엄청난데. 예. 맞아요. 해주셔야죠.
저희 소장님을 국회로 보내는
아니요, 저는 진실을 보내고 싶어. 네. 너무 예리해요.
기도하면 안 됩니다. 네. 예. 대충 어떻게 엘리스 정리가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추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아, 자, 빨리 하고 밥 먹으러 네, 갑시다.
빨리, 빨리. 하나 더 궁금하게 생겼습니다, 소장님.
야, 그, 오늘 박 사장님.
네, 사업자. 예, 예, 예. 왜냐면 보통 지금 이제 사업 제도가 바뀐 걸 아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경매라는 사람들도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양도소득세냐, 네. 아니 법인소득세냐.
아, 우리 박 사무장 욕심이 좀 많은데요. 오늘은 이슈가 임대로 갔으니 아. 요 정도로 끝내고.
네. 맞습니다.
뭐 안, 아주 안 나오는 거 아니고 옆방으로만 오면 언제든지 되니까 다음 그 우리 예. 그 신이사님이 촬영 일정을 잡, 저 방송 일정을 잡으시면 예. 그때는 경매업자 경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매 사업자와
네. 야 박수
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예, 좀, 그, 예쁘신 분들 많이 오시면. 예, 제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의사가 운영하는 그 팟캐스트 그 방에 보시면, 그, 참관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면은, 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적으면 더 넓혀서라도 할 테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군대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혹시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한 분씩. 예.
아니 뭐 저는 없고요. 일단 좀 더 심도 있는 그 세금에 대한 거는 우리 전성규 소장님이 따로 이제 상담해 주시니까요. 오셔서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 네.
예. 아. 앨리스님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입만 그냥 보고 말씀 어떻게 질문을 하고 오셨다.
미소가 가시지 않아요.
예, 오늘 앨리스님 질문으로 마감을 지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 예. 질문하세요.
아니, 제 질문이요?
뭐?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예.
또 지가 대신 대답해야 되나?
네.
오늘 임대라는 게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뭐 나이가 젊은 층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재테크에 일찍 눈을 뜨셔서 조그만 거래도 세를 주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자기들 예. 하는 일 또 다른 일도 있고. 네. 그거 얼마 받지도 않은 걸 세금으로 뜯길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그런 정도 세주는 분들은 다 월세를 잔뜩 받아도 연간 2천만 원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당장은 고민하실 것 없이 열심히 사서 열심히 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 가려서 줄 수는 없어요. 네. 월급쟁이 세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맞아요.
떼져서 월세 꼬박꼬박 받으시고요. 네. 그 대신 네. 세무신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하시면 네. 예, 절세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주택임대에 대한 뾰족한 절세 팁은 없고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정부가 마침 2천만 원 이하는 아직은 그 조세보다 맞는다니까 편하게 하신 다음에 3년 이후에 그때 고민 또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매진말 너무 좋았습니다. 박수로 매진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